휴고와 환난 첫 번째 메시지 강의기록 제43기 오늘 저녁에 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휴거입니다. 휴거는 하나의 전문적인 명사이며 그 의미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하늘에 들어 올리시고 그런 다음 비로소 이 땅에 강림하심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종류의 견해들이 있으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하는 바는 휴거이지만 가공할 환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환난을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혹은 그것을 마지막 3년 반이라 해도 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이 재난은 아주 큰 것이어서 이는 그때 아주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합니다. 휴거, 환난이 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하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휴거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휴거에 대해서 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견해. 첫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곧 진실로 거듭난 사람과 진실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야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곧 진실로 거듭난 사람과 진실로 새 생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듭난 모든 사람마다 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며 거듭나고 또 깨어 예비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야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거듭났지만 깨어 예비하지 않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휴거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고서야 휴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장을 절충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온 교회, 거듭난 사람이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온 교회, 거듭난 사람이 다 환난을 통과하고서야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소수에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사람들만이 환난 전에 휴거되며 그 나머지 사람들, 역시 거듭난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휴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휴거에 대하여 비록 세 가지 동일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태도는 공평 타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으로는 다비, 켈리, 토레이, 무디, 브룩스, 그레이, 게벨리인, 사이스, 스코필드 등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고서야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로는 뮬러, 고든, 심프슨, 어드만, 무어헤드, 프로스트, 카메론, 라이트, 뉴턴 등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야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로는 허드슨 테일러, 체프만, 고벳, 펜버, 펜톤, 레드 등이 있습니다. 각각 다 믿을 만한 학자들이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를 수가 없으며 만일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특출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사람도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합니다. 각각 다 아주 믿을 만한 학자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견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다 라든가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사상이다 라는 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일 뿐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보다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그들을 거짓 선지자나 예언의 강령을 잘 모르는 자라고 여기거나 그들의 주장을 엉터리니 교활한 가르침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말을 한다면 형제들에게 미안할 뿐 아니라 주님께도 미안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론을 내어놓을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분명한 단언을 내릴 뿐입니다. 물론 세 가지의 견해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 가지의 견해가 다 틀리지 않다면 오직 하나가 옳은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틀린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단언을 내려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이론이 가장 충분하며 누구의 이론이 믿을만하지 못한가를 보려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때마다 유사한 것을 이끌어오거나 유사한 성경 구절만 있으면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한 구절의 성경이 과연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단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아 성경이 이 일을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무능한 변호사가 그 일과 상관없는 많은 법을 인용하여 그 일을 의뢰한 사람을 변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법이 허락한 바입니까? 이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무리의 주장을 보기로 합시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논리와 억측. 내가 구원받은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나는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도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단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을 따름이었습니다. 후에 나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서 결국 온 교회가 다 휴거될 것이라는 말에 약간의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곳의 성경이 휴거를 말하는 것임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 두 곳의 성경에서 어디에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나 자신도 이에 대한 대답이 궁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자세히 고찰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얻은 것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도무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억측이 너무나 많고 가정한 것을 사실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먼저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이론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말하고 그 후에 그들의 억측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이론은 믿을 수 없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이론을 보면 그들은 대략 일곱 가지를 가장 크고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깁니다. 이 일곱 가지 외에 나는 아무것도 누락시킨 것이 없으며 설사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견지하는 일곱 가지의 논리는 실제로 아주 타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그들의 견지하고 있는 논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논리.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이 두 곳의 성경 말씀이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음과 주님이 우리를 장래의 진노에서부터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차 올 진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환난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장차 올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장래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장래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휴거되어야 하며 휴거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되는 것은 틀림없이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은 대환난이 하나님의 큰 형벌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받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대환난을 거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대환난을 거친다면 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받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상 두 곳의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논리는 과연 충분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대환난을 가리켜 말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두 구절로서 온 교회가 다 대환난 이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일부 후퇴하여 여기에 진노가 대환난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환난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틀리지 않고 대환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곳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장래에 사탄의 분노를 피하고 사탄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난 때 또한 사탄으로부터 온 분노와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벌주시지만 사탄은 믿는 이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계시록을 고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분노이며 사탄으로부터 나온 해임을 알 것입니다. 때 환난의 때에 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사탄으로부터 분노와 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본다면 그들이 인용한 이 두 곳의 성경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리. 예레미야 30장 6절로 7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들은 예레미야가 야곱의 환난의 때와 다니엘이 내 백성 중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고 말했으므로 대환난이 유대인에게 임한 것이며 교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야곱의 집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말한 것을 따른다면 대환난은 다만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면의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는 다른 곳의 성경도 보아야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항목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의 성경을 따른다면 대환난은 전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계시록 3장 10절에 분명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환난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모든 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으므로 당연히 유대인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환난의 한 방면은 야곱의 집이 환난을 당할 때이고 다른 한 방면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리.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이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온 교회의 휴거를 가리켜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므로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온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24명의 장로도 역시 교회를 대표하므로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은 하늘에 앉은 온 교회, 곧 영광을 얻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6장에 비로소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온 교회가 4장 이전에 이미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회가 결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온 교회가 틀림없이 환난 이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이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밧모라는 섬에 있을 때 주님이 요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밧모라는 섬에서 휴거된 것은 주님이 장래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에게 지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일 이 한 구절을 인용하여 온 교회가 환난전에 휴거되는 증거로 삼는다면 주의 영이 빌립을 들어 옮기신 것도 온 교회가 다 환난전에 휴거되는 것에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비록 빌립을 이끌어 가셨지만 후에 어떤 사람이 아소도에서 그를 만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24장로가 온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른다면 24명의 장로는 온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첫째, 24라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 24라는 숫자로 교회를 대표한 적이 없으며 7이 아니면 7에 곱한 수였습니다. 둘째, 성경은 전혀 장로로서 교회를 대표했던 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장로가 있었고 신약에서도 교회들 가운데 장로가 있었던 것은 옳지만 교회는 결코 장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천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은 유대인을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대인도 장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하늘과 바다와 땅과 관련이 있으며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중에 연장한 자를 말한다 하더라도 온 교회가 다 연장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말한다 하더라도 온 교회가 다 장로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셋째, 4장 2절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며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장 6절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4장 4절은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세 구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섰으며 24명의 장로는 보좌 주위에 24 보좌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24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여 하늘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교회도 보좌 위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반대로 앉으실 보좌도 없고 쓰실 면류관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장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며 20장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좌에 앉으며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보좌에 앉는 것과 면류관을 쓰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권세를 얻고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권세를 얻고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결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보혈로 씻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흰옷을 언급할 때 어린 양의 피로서 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흰옷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장로의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은 적이 없는데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교회는 모두 어린 양의 피로서 씻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적이 없는 장로들이 어찌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는 구속을 받은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장로가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노래이며 결코 그들이 구속을 받은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8절로 10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구속의 노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신 것을 찬미한 것이지 그들을 구속한 것을 찬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옛 중국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 사람을 우리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라는 글자를 우리라고 번역한다면 뒷문장에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성경의 고대 사본의 번역을 연구하는 믿을만한 학자들은 사람을 우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다 환난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번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논리 있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24장로가 교회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한 것을 노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여섯째, 장로는 우주 중에 장로입니다. 이는 4장 4절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며 유대인, 이방인,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범위로 하는 것입니다. 묻거니와 교회가 우주의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될 수 없다면 여기에 24장로는 당연히 교회가 아니라 우주 중에 장로입니다. 일곱째,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놀라운 일, 곧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이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장로는 결코 휴거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덟째, 7장 13절에서 14절에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있는데 세 무리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장로와 요한과 대환난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는가를 물었습니다. 요한은 나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24장로가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고 요한도 휴거된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고 요한이 또 장로에게 물었기 때문에 대표가 대표에게 물은 것이며 예표가 예표에게 물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교회가 교회에게 누구냐고 물은 것이며 교회가 교회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홉째, 7장 14절에서 요한이 장로를 주라 칭했지만 장로는 요한이 그를 주라 칭하지 않아야 할 이로 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한의 지위가 그 장로보다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지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만일 장로들이 교회라면 요한도 장로입니다. 만일 요한도 장로라면 장로를 형제라고 부르면 되었을 텐데 왜 그를 나의 주라고 칭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들이 결코 휴거된 온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24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결코 표적이 아닙니다. 이는 요한이 계시록에서 늘 24명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한 것으로 봐서 당시의 장로가 실제로 24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4는 고정된 숫자이며 표적이 아닙니다. 만일 24장로가 교회라면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했으므로 교회의 24분의 1의 사람이 요한에게 말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압니다. 만일 24가 여기서 고정된 숫자라면 당연히 장로도 고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24장로가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도 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를 표적으로 하고 24를 실제의 수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의미한 농담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24장로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는 24장로가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논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이 구절의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곳이 휴거를 말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나도 이와 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언제 휴거된다는 말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다만 휴거의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따름이지 결코 휴거의 때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휴거의 사실이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인정하겠지만 휴거의 때를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읽든지 뒤집어 읽든지를 막론하고 다만 휴거의 사실만을 찾을 수 있을 뿐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설마 당신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나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휴거될 것을 말할 뿐이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로 간주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휴거를 증거로 삼는 것은 가하지만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의 증거로는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논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들은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에게 교회가 휴거될 것을 말해주지만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환난 후에 휴거되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어떤 나팔을 말합니까? 오직 계시록에서만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과 상대되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이 환난 전에 불려지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나팔 이후 환난 중에 다시 일곱 나팔이 불려질 수 있습니까? 만일 환난 전에 마지막 나팔이 이미 불려졌다면 환난 이후에는 당연히 나팔이 불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면 묻거니와 어떤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것은 나의 마지막 1원이지만 나는 아직 7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 논리.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들은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이 어찌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약속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묻거니와 이 한 구절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근거가 됩니까? 이 구절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 속히 주를 믿어 거듭나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면하도록 사람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이 본래 은혜에 있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일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휴거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또한 이 구절의 원문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격이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구절의 성경은 하나의 약속이지만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묻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늘 깨어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지 않다면 이 구절의 성경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논리.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들의 모든 근거 가운데에서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에 명백히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성경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성경이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성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이 구절의 성경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지켜지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지켰든지 지키지 않았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지킨 자를 지키십니다. 무엇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할 때이고 장래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임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때입니다. 사람이 그분을 욕한다고 해도 그분은 그를 죽이시지 않으며 사람이 그를 저주한다 해도 그분은 듣지 못하신 것 같고 사람이 그를 반대해도 그분은 조금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대하든지를 막론하고 그분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분이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사람들의 비평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이와 같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의 많은 반대, 핍박을 그리스도는 다 참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에 동참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그분은 마치 우주 가운데 그분이 없는 것 같은 정도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약속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건 하에 있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여름 고령에 성경 사경반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사경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가서 방청했는데 마침 그들이 계시록 3장 10절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했는데 얼마나 그들의 눈이 멀었는지 여기서 명백히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는 그들 가운데 4~5명의 형제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이 구절에 성경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가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만 이 구절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앞에 조건과 상관이 없다면 온 세상의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몇 글자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눈을 빠뜨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조건이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영생을 바라면서 주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만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치 않을 수 없고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만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구절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근거 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며 빌라델비아는 또한 온 교회를 대표함으로 온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이 당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곱 교회는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비록 이 일곱 교회가 교회의 일곱 시대를 가리킨 것이지만 이 일곱 교회는 또한 당시에 함께 존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섯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오직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직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결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라오디게아와 두아디라 등도 다 빌라델비아의 약속을 얻을 것입니다.